구약성경 1078면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를 비록 바벨론에 팔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며 회복하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오가며 안식일을 불순종한다면 내가 이 성읍을 불로 다 싸지르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견해서 쉽게 읽으면 이 말씀이 모순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고 일하고 무엇을 열심을 부리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들리니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쉽지요. 그날 일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의 종들과 너희 집에 잠시 들른 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 큰 말하자면 꾸중과 심판을 초래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7장에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서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경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이 하나님의 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 만사형통이다라고 이 전과 이전으로 지적되고 상기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너희들은 다만 이것이 방법에 불과했다. 난 그 꼴은 못 본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진심을 바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을, 인생을 바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문제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승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안식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안식일이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요 기억해야 할 날이라는 것을 놓치고 너희는 힘써 너희의 운명과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만족을 너희 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9절 이하를 제가 읽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전과 안식일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안심시키고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심, 진리, 영생, 운명에 관한 것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그리고 심판하고 바벨론으로 넘기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를 기억시키는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찬 말씀이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화를 내시는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규칙, 율법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요구가 방법론이거나 주문이거나 부족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깨우치는 장면입니다. 이 문제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모든 싸움과 분내심에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을 찾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 40년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약속은 이상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약속.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산에는 모든 귀한 보배들이 묻혀있는 어디에서나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했고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뭘 실패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가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무슨 시험을 받고 있는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는 깨달을 틈도 없이 사사건건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일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그 땅에 들어가자 우상 섬기고 늘 이웃나라의 착취와 공격 앞에 무력하게 고난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달라 그래서 열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로 시작하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죠.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없는 나라,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 그들이 부러워했던 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볼품없고 그리고 공포이고 그리고 헛된 것인가 실컷 느끼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들의 자랑과 오름으로 다툼과 시기와 분쟁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와중에 주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긴 역사였습니다. 너희의 욕심은, 너희의 소원은 내가 약속하는 영광이나 생명이나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희는 늘 쉬운 길, 욕심내고 오늘 하루 살면 전부인 것 같은 헛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도 부지런히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기적들을 헛되게 했다.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민수기 14장을 가면 이 일이, 그 결정적인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죽이자 다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하고,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이들을 멸하고 너로 새 백성을 만들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뜻을 굽히실 수 없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다. 그러나 내 말을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한 그들은 들여보내 줄 수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간 자들은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기준을 삼아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순종이란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란 하나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내용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우리의 어리석음, 게으름, 고집, 무지함과 거짓말이 반복되는지 성경이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은 자유민과 자유민이 가지는 권리를 책임지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악된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사망 아래 붙들려 다만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헛된 인생,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꺼내. 꺼내면 그 다음에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간답게 하는 과정을 너희에게 내가 요구한 것이란다. 어떤 인간다운 인생?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355면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한 것을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다만 확신, 믿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하나의 명분으로, 주장으로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한 것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순종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놓치죠. 그 시작이 그 결과와 비견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은 시작에서 가지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로 그냥 결론이 손쉽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많은 경험을, 많은 후회를, 많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왜 안식일이 문제가 됐다고요? 안식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죠. 하나님이 결국을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현실이 이렇게 고달프냐? 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없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도 짐을 갖고 들어오게 했죠. 그들이 이해하는 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를 그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날로 알고 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대해져라, 거룩해져라, 이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만큼 살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나 정치적, 사회적, 세계적 어떤 시험과 도전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안심으로 나가기 위하여 말하자면 성전에 가서 우리가 행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뭘 하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비난,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그것을 이루신 것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입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이것을 지극함과 어떤 도덕적, 종교적 절절함으로 얼렁뚱땅 때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몰 이해와 너희들의 성마른 소원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폭력과 무지와 너희들의 조급함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의 생애가 하루하루가 그 하루만큼씩 큰다는 걸 이해한다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네 욕심과 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간 길을 기억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십자가가 될 것 같습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한. 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남은 고쳤으면서 다른 사람은 살렸으면서 너는 왜 죽느냐? 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모여서 여의도에서 합심 기도라도 하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어떤 답이 나오고 세상을 놀래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안식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보낸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해결 못할, 너희가 이해 못할 하루를 살아내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 욕을 먹었나 기억하십시오.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건 고함을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확신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인내를 가져야죠. 충성을 가져야죠. 세상은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된 예수가 걸은 길을 우리 보고 걸으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애가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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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국에 이를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삶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옆에 붙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이 자랑이 하루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영생의 삶을 살며 영광의 인생을 살며 권능의 생애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찌 증언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증언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세상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절망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이 불쌍한 세상에서 생명과 진리와 영광의 증인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